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었을 때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라는 말이 대중에게 두려움을 던졌습니다. 익숙해진 일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많은 것이 변하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요. 그 여파는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큰 변화 중 하나가 사무실 풍경이었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대다수의 직장인이 사무실 현장을 떠나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였고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을 자신을 위해 활용하고 또 교통비까지 줄이게 되면서 이 재택근무는 직장을 고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만에 미국 곳곳에서 팬데믹 상황 이전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오는 5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종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평균 50%가 사무실로 복귀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팬데믹이 닥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는데요. 지난주 전국 상위 10개 대도시 지역의 사무실 점유율은 전염병 이전 수준의 최대 약 50%까지 증가했던 겁니다. 실제로 1월 말에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10개 도시 모두 평균 점유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최소 40%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신문의 요지는 많은 상사들이 직원들을 더 자주 복귀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사무실 증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직장 복귀 증가 추세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와 현장 근무를 병행하는 이 하이브리드, 유연한 근무 형태가 사무직 근로자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복귀 수치는 훨씬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돕는 다양한 기술이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데요. 앞서 제너럴 모터스, 스타벅스, 디즈니 같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축소하는 움직임을 발표했었는데요. 디즈니는 주 4일 회사 근무를 의무화했고 애플은 엄격한 사무실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예외 없이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방송 한국어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월 두 번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ChatGPT.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이 G, Generative는 생성적이라는 의미로 구글 등의 검색이 기존에 있는 결과물을 골라서 보여주는 검색인데 비해 ChatGPT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새로운 결과물을 상성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물어볼 때마다 새로운 창조물을 내놓고 또 그걸 기반으로 새롭게 학습해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질문이더라도 더 발전된 새로운 창조물을 내놓는다는 개념이죠. 이용 방법도 사람과 대화하는 듯 편안하고 전문가 못지않게 답해주는 챗 GPT입니다. 이 챗 GPT는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세운 벤처기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시험 공개한 챗 GPT는 닷새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젊은 층의 선풍적 호응 속에서 출시 75일 만에 100만 이용자를 돌파한 인스타그램보다 15배나 빠른 속도여서 전 세계를 놀래켰죠. 책, 기사, 웹사이트와 같은 방대한 양의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학습됐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언어와 스타일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언어 번역, 문장 요약 및 질문 답변과 같은 다양한 언어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 챗 GPT의 기록적 침투 속도는 놀라운 성능 때문인데요. 이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마치 수학 강사처럼 자세한 풀이 과정부터 정답까지 대화형으로 가르쳐줍니다. 똑같은 질문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기존에 이 문제를 풀어놓은 여러 웹페이지들을 답안으로 제시하며 그중에 가장 바람직한 답을 스스로 골라야 했던 거죠. 이런 만큼 오픈 AI와 챗 GPT가 생성한 글을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에 학계, 언론과 기타 업계 종사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전쟁이 업계를 달구고 있는데요. 구글의 바드, 중국의 바이두도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번 주 오픈 AI의 GPT-4 모델을 빙에 통합해 검색 엔진 내에서 챗 GPT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구글이 발표한 챗 로봇 바드는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오류를 범해 구글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챗 GPT 역시 특정 시나리오나 주제에 대한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슈퍼볼 가상화폐. 미국 프로 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의 지난해 경기는 크립토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토로,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 광고가 많았었죠. 그러나 이번 주말 치러진 슈퍼볼에서 암호화폐 광고가 없다는 소식 미 언론들이 앞다퉈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사이더는 암호화폐 FTX가 파산한 후 일부 암호화폐 회사들이 광고 거래에서 손을 뗐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퍼볼 중계방송사인 폭스 스포츠는 6일 오는 12일 슈퍼볼 TV 광고 판매를 완료한 결과 올해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2월 미식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은 전 국민적 축제로 약 1억 명이 시청하는데요. 하프타임과 경기 도중에 들어가는 TV 광고 역시 브랜드 홍보 효과가 최고로 꼽힙니다. 지난해 기준 30초에 평균 650만 달러, 1초당 21만 6천 달러에 이르는 광고비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광고주나 해당 기업의 위상을 방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AP통신은 가상화폐 업체들이 빠진 올해 빈자리는 주류와 식품업체, 영화 제작사, 자동차 회사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채울 것이라고 앞서 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보죠.
네, 한국에서 미국 전술 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안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이 내놓은 대안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새로운 미한 합의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보다 미국과 민간 핵협력을 확대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민간 핵협력을 확대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미한 원자력 협력 협정 확대를 통해서 원전 공동 수출에 나서자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양국의 원자력 에너지 기업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경우에 지불해야 할 경제적 대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이집트, 폴란드, 터키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한 원자력 에너지 기업들이 현지 원전 건설에 협력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같이 양국이 핵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무력화하는 공동 대응책을 강화할 경우에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대안은 어떤가요?
네, 창의적인 대안 외에도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한국에 더 잘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 핵 전략과 기존의 나토와 운영 중인 핵 계획 그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전쟁 중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를 상정해서 세운 작전 계획을 한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달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로서는 처음 미국의 한국 내 전술 핵 재배치 가능성과 준비 절차를 거론했습니다.
네, CSIS라면은 빅터 차 그 한국 석좌가 있을 텐데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차 석좌는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계획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의도는 단지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SIS 보고서는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기초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미한 동맹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저장시설 준비,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계획 연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대가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요?
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 판다 선임연구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한국의 핵 유혹과 미한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전술 핵이 한국에 재배치될 경우에 북한의 타격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B-61 전술 핵폭탄을 전진 배치할 경우 F-15E나 F-16C, F-16D 전투기가 투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히면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이 전투기들이 소재한 비행장과 B-61 관련 기반 시설에 선제 공격을 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술 핵을 실제로 배치하지 않고 트라이던트 2, D-5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한 저위력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하는 게 매력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이 러시아 때문에 미국이 대북 보복 요구로 사용하길 주저할 거라고 이 판다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 또 모습을 드러냈네요.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을 기념해서 7일 딸 김주애 그리고 부인 리설주와 함께 북한군 장성 숙소를 방문하고 이어진 기념 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8일 보도했습니다. 정혜안은 김정은 동지가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면은 뭐 딸 김주애를 말하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김주애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이번을 포함하면은 몇 번째가 될까요?
네, 김주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 현장 그리고 11월 26일 ICBM 개발과 발사 공로자와 기념사진 촬영 행사에 등장한 후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김주혜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한 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가 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에 김주혜를 처음 소개할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했고요. 두 번째 자리에서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사진도 파격적인 연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10대 초반으로 알려진 김주혜는 검은색 투피스의 어른스러운 차림으로 기념연회 헤드테이블에서 아버지 김 위원장 그리고 어머니 리설주 사이에 앉았고요. 환갑이 훌쩍 넘은 박슬 인민군 총참모장,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전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등 장성들이 김주혜 뒤로 병풍처럼 서 있는 사진이 노동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부인이 아니라 딸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연회장에 들어서는 사진들도 함께 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김주혜를 선전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주혜를 중심으로 한 사진 구도 또 파격적인 호칭으로 밀어볼 때 김주혜가 앞으로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명확히 시사한 걸로 해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주혜가 김정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주혜가 사진의 중앙에 있는 모습은 이제 김주혜 띄우기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북한이 김주혜에 대해서 존경하는 자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존경하는 이런 표현은 북한의 간부들한테도 절대로 쓰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김주혜에게 썼다는 것은 김주혜에 대한 개인 숭배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뭐 개인 숭배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일찌감치 보여주는 또 다른 의도도 있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정 박사는 후계자 조기 내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의 잡음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봤습니다. 김주혜가 이번 행사에서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 휘장을 달지 않았다는 점도 비슷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대외 활동에서도 초상 휘장을 부착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 휘장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김 위원장 부부 정도입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가슴에 초상 휘장을 달고 활동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소의 김열수 안보전력실장은 김주혜에 대한 노출 방식이 후계 구도 차원의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반면에 10살이 넘은 딸을 등장시킨 거를 후계자 내정으로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 어떨까요? 이게 과잉 분석이 될까요?
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초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주혜가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제 집권 10년을 갓 넘긴 젊은 지도자라는 점, 또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북한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후계 구도 차원의 해석은 지나치다고 말했는데요. 김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서 이렇게 파격 연출을 함으로써 백두 혈통의 정통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위성 사진에 포착된 평양의 김일성 광장 매우 분주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8일 밤에 예상대로 열병식을 치렀습니다. 잠깐 관련 소식 정리하도록 하죠.
네,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일, 그러니까 건군절 75주년을 맞아서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이 열병식 사실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난 2017년 4월에 김일성 주석 생일인 105번째 태양절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채 공개된 이동식 발사 차량 텔과 유사한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요. 열병식 사진에서는 이런 미사일 4개가 부착됐습니다.
네, 자, 2017년 당시에 공개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하고 유사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2017년 당시에 공개된 텔은 한쪽에 8개씩 16개의 바퀴를 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텔은 한쪽에 9개씩 18개 바퀴를 달고 나왔습니다. 이 텔은 북한 자체 제작으로 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2017년엔 북한의 고체연료 ICBM이라는 추정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모형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위에 발사관의 구조물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특히 발사관 직립장치가 식별됐다고 하는데요. 그 차원에서 보면 목업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했던 게 이 김정은이 이전부터 지시했던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한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기존 액체연료 ICBM인 화성 17형보다는 길이가 작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가 11개 축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이 미사일은 9개 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 중인 걸 공개한 바 있지만 발사관 속에 있는 미사일이 완성된 고체연료 ICBM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ICBM은 신속한 연료 탑재가 가능하고요. 연료 탱크 부식 우려가 있는 액체 연료와는 달리 연료 탑재 후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서 미국과 한국의 감시 정찰 자산의 발사 징후 등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ICBM급 추력의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화성 17형 ICBM과 텔 차량도 10기 이상 포착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걸로 평가됩니다.
네, 자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ICBM을 동원했다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과거 ICBM을 열병식에 가지고 나올 경우 6대 정도 끌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2배 수준의 ICBM을 동원해서 미국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병식에는 이와 함께 전술 핵 운용 부대도 등장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그 존재가 공개된 이 전술 핵 운용 부대의 열병식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 주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 전기 자동차 매장, 식료품점 등 구석구석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생생한 생활 속 경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생활 속 경제 전해드립니다.
미국엔 어떤 집들이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집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념인 아파트나 콘도, 그리고 단독주택인 싱글하우스, 또 공동주택과 싱글하우스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아파트와 콘도. 먼저 아파트와 콘도는 형태면에선 같습니다. 하나의 건물 안에 5개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 있는 곳인데요. 북한에서도 평양 등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와 콘도를 나누는 기준은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아파트는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가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입자가 되는 거죠. 반면 콘도는 각 호마다 개인이 그 소유권을 갖습니다. 싱글하우스. 한인들은 흔히 단독주택을 싱글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지하층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2층 이상의 고층인지 아닌지, 뒷마당이나 실내 차고가 있는지 없는지 등 주택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자체로만 보면 단독주택에 가까운데요. 다만 각 집이 양옆으로 벽을 공유합니다. 쉽게 말하면 벽이 붙어있는 싱글하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집은 이렇게 아파트나 콘도, 싱글하우스, 타운하우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집을 골라서 살게 됩니다. 뉴욕과 같은 매우 복잡한 도시에서는 아파트나 콘도 생활이 보편적일 것이고요. 도심에서 떨어져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교외 지역에서는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집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도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의 목표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로우나 리얼터닷컴, 레드핀, 홈스냅 등 정말 많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전문 사이트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사려고 하는 집의 기본적인 정보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 지어진 집인지, 그동안 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주변에 배정된 학교는 어떤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고자 하는 집을 물색했다면 이제는 집을 직접 보러 갈 차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미리 약속해서 보러 갈 수도 있지만 하루 날을 잡아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집을 구경하도록 하는 오픈하우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온라인에도 여러 가지 사진이 있지만 실제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사진과 실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판매자 측 부동산 관계자가 집에 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방 4개에 욕실이 딸린 화장실 4개, 욕실이 없는 화장실 1개가 있고 주방 서랍장은 모두 새로 페인트칠을 했으며 조리대를 새로 갈았다고 설명해주네요.
네, 지금 이 집에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함께 집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인기 있는 집은 정말로 한 3시간 열려있는 그런 오픈하우스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집이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를 직접 알 수도 있습니다.
오픈하우스를 방문하는 또 다른 장점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So my prediction is you'll see prices go up again in spring. This spring again. 이날 만난 부동산 관계자는 집값이 다음 봄부터 다시 오를 것 같다며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가 집을 사기 좋을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집까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젠 사야 할 텐데요.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리얼 이스테이트 에이전트, 다시 말해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입니다.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게 바로 주택 거래인데요. 그런 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개인을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10년 이상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로리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부동산도 법률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나타난 실제적인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미국에서 사용하고는 영어랑은 좀 약간 다른 개념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좀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랑 하면 좋은 건 또 뭐냐면 집을 살 때 과정뿐만 아니라 집이 이제 명의가 내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이후에도 무슨 세금 문제니 뭐니 이런 게 엉뚱한 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데
네.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제 전문적인 경험이 이제 오랜 경험이 많으면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미국 집값 얼마나 하죠? 좋은 중개인을 구했다면 마음에 드는 집에 구매 의사를 밝히는 오퍼를 넣고요. 이후 경쟁자들을 제치고 집주인으로부터 최종 구매자로 선택되면 구매 계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리뷰와 모기지, 즉 주택 융자 결정 등 복잡한 과정을 줄줄이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오랜 과정을 끝내야만 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집값은 얼마나 할까요?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레드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주택의 중간값은 약 41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7% 오른 건데요. 지난 5월에 43만 달러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역별 집값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딜까요? 하와이입니다. 월드파퓰레이션리뷰.com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주택의 중간값은 약 84만 9천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주택 중간값은 약 76만 달러입니다. 워싱턴 DC가 3위에 올랐는데요. 이곳 역시 약 7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어서 워싱턴주가 약 60만 달러, 그리고 콜로라도주가 약 56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가장 싼 곳은 어딜까요? 웨스트버지니아주입니다. 이 지역의 주택 중간값은 약 13만 달러인데요. 가장 비싼 하와이 집값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시시피주가 약 15만 8천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이어서 아칸소주가 약 17만 달러, 그리고 오클라호마주가 17만 1천 달러입니다.
미국 집값, 앞으로 어떨까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하는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의 집값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미국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까요? 그리고 오른다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부동산 전문가 30명에게 내년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2022년도 미국 집값이 평균적으로 약 15% 오르는 데 반해 내년에는 2% 오르는 데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내년 미국의 집값 상승이 2%에 그친다면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 집값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는데요. 설문조사는 현재 집값이 매우 싸다는 1단계에서 적정하다 하는 5단계, 그리고 매우 비싸다의 10단계 등 총 10단계로 나눴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인 26명의 전문가가 8단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의 전문가는 어떨까요? 나머지 4명의 전문가는 모두 매우 비싸다는 10단계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집 종류와 사고 싶은 집을 구경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미국의 집값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43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43년 미국과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연합국 주요 3개국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의 이익과 관련한 입장 차이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이 회담에서 유나이티드 네이션, UN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계획을 포함해 몇 가지 일반적인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1943년 11월, 마침내 연합국 3개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그리고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만났습니다. 이 회담은 군사 상황을 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세 정상은 독일의 미래와 동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국제기구 같은 정치적인 문제도 다뤘습니다. 회담 이후 연합국은 새로운 국제기구인 UN을 창설하기 위한 추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합국은 새로운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독일 영토를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인 소련이 독일 동부를 점령하고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독일 서부를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연합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의 적을 물리치려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연합군이 독일 국경을 향해 진군하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이 끝날 때 전장에서 마지막 총알이 발사될 때까지 평화계획 수립을 미루자고 전 세계를 향해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 총리와 스탈린 서기장을 비롯한 다른 연합국 지도자들은 이미 전쟁 이후의 세계의 모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합국 사이의 입장 차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1939년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폴란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폴란드 국민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폴란드 정부가 무너졌고 외국의 망명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는 프랑스에서 영국 런던으로 자리를 옮긴 폴란드 망명 정부를 지원하면서 폴란드 지하 저항운동 지도자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 국경을 변경해서 소련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스탈린은 런던에서 활동 중인 폴란드 지도자들을 돕는 것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스탈린은 폴란드 공산주의 단체를 지원하고 이들이 폴란드에 새로운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도록 도왔습니다.
1944년 말 윈스턴 처칠 총리가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45년 2월 미국과 영국, 소련 지도자들이 크림반도 남부 연안 도시 얄타에서 회담했습니다.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치러진 얄타 회담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 스탈린 서기장은 폴란드에서 하루빨리 자유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연합국 주요 3개국 지도자인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 스탈린 서기장은 동유럽과 중국, 세계 각지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와 얄타 회담에 관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향해 가는 길에 좋은 출발을 이뤘다는 확고한 믿음을 얻고 돌아왔다면서 기분 좋게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 보고에서 세계 평화가 처음부터 완벽한 체제가 될 수는 없지만 자유라는 이념에 기초한 평화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 역시 영국 의회에서 얄타 회담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얄타 회담 이후 처칠 총리는 루스벨트 대통령만큼이나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칠 총리는 스탈린 서기장과 소련 지도자들이 명예로운 친선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고 그들의 말은 정직하다고 영국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얄타 회담이 끝나고 몇 달 동안 소련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꾸준히 악화했습니다. 회담 후 소련의 태도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의 희망에 찼던 기대와 달랐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부이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com을 창업하고 2021년 세계 제2위의 부자로 떠오른 기업가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com을 시작으로 언론사, 식품연쇄망, 민간 우주개발회사 등 수많은 사업체를 거느린 기업인입니다.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조스의 2021년 기준 실질 자산은 천문학적 규모인 2,0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명이 제프리 프레스턴 베이조스인 이 억만장자는 1964년 1월 12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 테드 조겐스는 18살, 어머니 제클린 자이스는 17살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제프를 낳은 지 1년도 못 돼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프를 데리고 쿠바 출신 마이크 베이조스와 재혼했습니다. 제프는 자신을 길러준 양부의 성을 따 그때부터 제프 베이조스가 됐습니다.
제프의 가족은 그가 10대 시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주했습니다. 제프는 그곳에 있는 마이애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할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던 그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해 컴퓨터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86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그는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가 여러 금융투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베이조스는 투자회사인 D.E. 쇼에서 불과 30살 때 연봉 100만 달러를 받는 최연소 부사장이 됐습니다. 그는 이때 첫 부인 맥킨지 터틀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보수도 좋은 직장이었지만 베이조스는 전자상거래라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로 방향을 바꾸는 도박을 단행했습니다.
The wake-up call was finding this startling statistic that web usage in the spring of 1994 was.
베이조스는 1994년 봄 자신은 웹 사용자가 연간 2,300배나 늘어난다는 놀라운 통계를 알게 됐고 그러한 급성장 추세에 맞추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책은 어디서 사든 품질이 같고 배송도 쉽다. 출간된 책의 종류는 셀수조차 없이 많은데 이를 모두 갖춘 책방이란 없다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투자 업계를 떠난 그는 워싱턴주 시애틀로 자리를 옮겨 온라인 서점을 열었습니다. 많은 책을 진열해 놓고 고객을 맞는 책방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받아 보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장래를 알 수 없는 이 사업에 맨 처음 투자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30만 달러를 아들의 사업에 과감히 투자한 것입니다.
회사명을 아마존.com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은 1995년 7월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마존.com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아마존에는 한 달 이내에 미국 전역과 세계 45개 도시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개점 두 달이 되자 한 주 판매고가 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베이조스는 물론 다른 어떤 직원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마존.com은 1997년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기존의 사업체들이 이미 전자상거래를 겸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전자거래만으로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런 회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년 후 아마존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들을 따돌리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라섰습니다.
베이조스는 이윤이 적더라도 경쟁사보다 무조건 싸게 판다는 전략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제품이라도 배달을 해주고 주문과 반품 처리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런 전략이 한때는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하기도 했지만 베이조스는 CD와 비디오 등으로 판매 상품을 다양화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소매망과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의류, 전자기기, 장난감 등도 판매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파는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미국 타임즈는 1999년 올해의 인물로 베이조스를 선정했습니다.
2007년에는 휴대용 전자책 단말기 킨들을 출시했습니다. 독자들은 킨들로 책을 읽기도 하고 내려받기도 하고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 아마존.com은 줄곧 미국 전자책 시장 1위를 고수했을 뿐 아니라 2011년부터는 아마존 판매 전자책 수가 종이책을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조스와 아마존.com은 미국 독자들의 책을 읽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90년대 초 많은 닷컴 회사들이 파산했지만 아마존은 1995년 51만 달러 매출에서 2011년에는 무려 170억 달러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직원들을 혹사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베이조스는 해결책으로 2018년 말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식품 사업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2017년 친환경 식품 연쇄망 홀푸드를 137억 달러의 현찰로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도 주고 2시간 이내에 배달도 해주는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경쟁업체들을 인수하며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갔습니다. 그러한 확장에 베이조스는 야비한 행위라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8월 5일 베이조스의 이름이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가 권위 있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매입한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2억 5천만 달러의 신문과 그 계열사를 매입했습니다. 그레이엄 가문이 4대째 운영해오던 전통있는 신문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뉴스 산업 곳곳에 변화를 가져오는 인터넷, 갈수록 빨라지는 뉴스, 장기적인 수입원의 고갈, 새로운 경쟁 등 변화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경영난에 봉착했던 포스트사는 2016년 흑자로 돌아섰고 그 후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수입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주 여행에 관심이 많았던 베이조스는 2000년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탐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정부 기관인 항공우주국 나사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12여 년 로켓 발사와 안전 착륙 등 다양한 시험을 거친 블루 오리진은 드디어 2021년 7월 20일 텍사스 서부 사막지대의 발사장에서 처음으로 민간 우주 관광객을 태운 로켓 뉴 셰퍼드를 발사했습니다.
6, 5, 4, command engine start, 2, 1.
캡슐에는 제프 베이조스 자신과 그의 동생 마크, 82세 고령인 월리 펑크, 18살의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 등 4명이 탑승했습니다. 발사한 이후 10분 19초 만에 제프 베이조스 등 4명을 태운 캡슐이 무사히 사막 위에 착륙했습니다. 2021년 12월 11일에는 방송인도 탑승한 세 번째 우주여행이 실시됐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이들 비행은 우주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선에 인색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도 부를 이룬 사람의 책임은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over time you have an obligation to do is to think about the ways wealth can be used.
그는 재산을 효과 있게 쓰이도록 나누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 노력, 집중, 근면은 돈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2018년 무주택 가정을 돕기 위한 베이조스 데이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 2월 베이조스는 베이조스 지구 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2021년 7월 아마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고 경영일선에서 27년 만에 내려왔지만 직함이 이사회 집행위원장으로 달라졌을 뿐 아마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각종 자선사업과 워싱턴 포스트 경영 그리고 우주에 인간이 거주하는 기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향해 2022년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국민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거듭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화학무기 협약 문제에 대해서도 시리아를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1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아데지 에보 유엔 군축 담당 고위 대표는 시리아가 결의한 2.18호와 관련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하게 파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시리아 정권과의 다음 협의를 위한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노력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보 대표는 시리아 정권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1월에 제한적인 논의를 위해 시리아에 축소된 인원만 보낼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사용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는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 2.18호를 지키지 않는 것을 새해에 재차 언급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1월 시리아의 화학무기 금지기구 평가단이 파견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조사단이 의미 있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권의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문제와 관련된 많은 질문이 답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2018년 시리아 바르자에 있는 과학연구센터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 그는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지침과는 달리 시리아의 두마 지역에 가해진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된 두 개의 염소 실린더 이동 문제가 해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사드 정권이 2019년부터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요청한 관련 화학무기 문건을 계속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아사드 정권이 의무를 준수하고 화학무기 금지기구 전문가팀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